SFR 18차 녹음, 이번에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 황지희고요.
예, SFR 재테크 이야기 18차 녹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희 씨가 너무 얌전하게 시작하셨네. 자, 1부가 다소 좀 긴장된 듯한 분위기라서 단합대회 한번 잠깐 했습니다. 자, 2부를 맞았습니다. 옷장사님한테 이제 보다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황 사장님께서 잘 편집해서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 사과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사무장님 계시고 한데,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햇살님 김동호 사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보다 더 극적인 어떤 거이 시간을 뺏어내야 되는데, 일부 저쪽 그 패널께서는 입찰장에서 만날 라이벌만 양산하니까 이거 다 그냥 빨리 끝내고 저딴데 가서 한번 제대로 토론합시다 이러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오프 더 레코드보다 온더 레디오에서 조금 해봅시다. 자, 이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황진 씨가 질문하시겠어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황희성님 적어놓으신 거 맞으세요?
아, 그래요?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황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전업한 지한 3년 차된 해병아리 투자자입니다.
뭐가 해병아리예요? 13년 경력이면서 경력 위조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그 김동우 그 햇살님이랑 또 우리 옷장사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옷장사님 오늘 책도 사실 그 다는 못 읽어봤지만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칼럼들이 계속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 무피 투자가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 여러 번 됐잖아요. 한 3, 4년 다른 카페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그 특히 빌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책을 잘 엮은 책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잘 만드신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요. 실제로 지금 저자께서 직접 무피투자반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익힌 그런 노하우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딱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사실 그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를 이제 한 2년 동안 거의 하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 투자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 되잖아요. 저도 사실 뭐 100%에 받아갖고 뭐 3천만 원, 그러니까 세전으로는 3천만 원 남는 건데, 실제적으로 뭐 단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1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남았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엊그제 그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 명도 대상자가 있어서, 예. 그런
그
사람이
말씀 또
있어갖고,
나왔어.
예, 한몇달 동안에 거쳐서 제가, 예, 빌라 투자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예. 해봤는데, 사실 뭐 임장도 가지 않고, 그 비체계적으로 한 사례죠. 근데도 이제 수익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 3억대 투자하는 아파트만큼 1억대 빌라지만은 한그 정도 수익이 날것 같아요, 단타로 쳐도.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빌라 투자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 딱한 가지만 질문한다는 게또센것 같은데요. 그 빌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보통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파악하는 거, 뭐 아파트고 빌라고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빌라 투자를 왜안 하냐면은, 사람들이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보고 그 원격으로 부동산에 전화하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보통 물건인 것 같은 경우에. 근데 빌라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가서 빌라에 대해서 시세를 물어보면은, 방 3개짜리 빌라가 어떻게 해요? 임대 시세가? 그러면 5천에서 1억 2천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방 3개짜리에 뭐 거실이 넓은 거, 좁은 거, 그다음에 연차 뭐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노하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빌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 파악이 아닐까. 그래서 시세 파악하는 뭐팁 있으면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대우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무피팀에서 아파트를 안 하느냐 합니다. 근데 낙찰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요. 또 임대 수익이 나오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입찰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 물건이 많으니까 인천을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뭐 17평형, 18평형 아파트라는 게 방 두 개짜리 조그만한 것들을 한 낙찰 받으려 그러면 한 7,500에서 8,000 정도 줘야지 아마 낙찰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임대를 놔보면 그런 게 천에 35만원 밖에 월세를 못 받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8,000 정도에서 낙찰 받으면 한 전용 14평 정도의 신축은 아니지만 2002년 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네.
예, 1990년 아니면 뭐 1988년 이때 지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저층 아파트들이.
네.
근데 그거보다 늦게, 물론 관리는 잘하겠죠. 그렇지만은 고만한 걸 저희가 빌라를 낙찰 받으면 2천에 35, 40 받거든요. 월세를. 그러면 보증금 2천 받으면 8천에 낙찰 받으면 80% 대출 받으면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에다가 뭐 명도비, 뭐, 수리비, 뭐, 법무비 다 합쳐야 2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2천 받으면 40만 원 받고, 8천 때 낙찰을 받으면 6천만 원 정도 때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6,400 정도. 그러면 대출 이자가 한 한 5만 원? 이 정도 나가죠? 25만 원도 안 나갈 겁니다. 지금 뭐 3%대 이자를 낸다라고 그러면. 근데 보증금 4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빼고도 10여만 원 남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하면은 천에 35, 뭐 많이 받아서 제가 볼 때는 뭐 만수조공 같은 데들이 제일 많이 낙찰을 받으니까 한 천에 35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에 35 받으면 내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또 월세도 35만 원 받으면 똑같은 저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수입도 뭐 저기 이거보다 그 임대 수입도 모자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빌라를 투자를 하는 게 빌라가 좋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다주택자인데
네.
뭐 그걸 어떻게 빌라 같은 거 하냐고 아파트만 해도 충분히 투자할 게 많은데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가 뭐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임대 수익 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내 돈 안 들이고 투자하는 거에서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엊그저께 오셔서 질문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 있는 점유자가 밀려있는 공과금이
네.
전기세, 가스, 수도가 100여만 원이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면
네.
관리소장하고 싸워서 공용부분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결국은 내야
네,
되거든요.
네.
빌라는 낙찰받고 등기부만 갖고 다 관계기관에 가서 제출을 하면 다 탕감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가장 안 들어가면서 집수를 늘려가는 방법이 빌라가 좋아서 그런 거지 빌라가 좋아서 빌라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기 저자님 그런 예. 말씀까지 다 하시면 저 같은 사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정정 이거 삭제 좀 해주세요.
아파트도 뭐 절반 정도는 관리소에서
아니 예. 이걸 다 알려주면 저 같은 사람 서울 빌라 어떻게 하라. 제가 솔직히 엊그제 회사 그 일 때문에 빌라 낙찰받는데 저 명도 하는 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놀라실 거예요. 여기 빌라 하셔가지고 수익은 좋은데 좀 시끄머셨다 했잖아요. 저 명도 오는 날 공과금 밀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회사 거니까 공금으로 유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통들 이사비를 주고 명도 네. 하시잖아요. 저는 되려 100만원 받았다니까요.
돌려줘야죠 그런 거.
아니죠.
왜 돌려줘요?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수익자보다 먼저 아닙니까? 아니, 있으면 자기가 내야죠.
그거 세입자였어요? 아니면은, 그,
채무자였어요.
채무자? 그럼 돈도 없이 쫓겨나가는 건데.
아니, 지시, 여태까지 체류한 거에 대해서 그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좀, 칭찬이 아니라 또 송곳으로 찔러. 왜 이렇게. 나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자, 그런 일이었고. 자, 그 다음에.
아니, 정확하게 원하신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예, 아 시세 파악이었죠.
네.
아, 사실 저도 그 시세 파악을, 빌라 시세 파악을 하는 게, 아, 다소 어렵습니다. 쉽지 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입찰한 물건인데, 아, 저는 이제 강서고, 그리고 인천 부천은 대충 안 가봐도 대충 시세는 알거든요. 근데 용인에 괜찮은, 제가 요즘 담배 핀다고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예. 워낙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닌 게 하나가 나왔는데 용인 양지라는 동네예요. 예. 거기가 좀 인적이 좀 드물고 그런 동네래요. 근데 그 3층까지는 원룸으로 돼 있고 4층부터 이제 아파트가 한 층에 네 가구씩이 쭉쭉쭉쭉 있는 건데 예, 예. 4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층은 앞에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테라스가 제가 뭐 양지로 갈 이사를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무피팀 보고 한번 나는 이런 게 좋은데 여름이면 그 테라스에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담배도 한 대 피고 좋겠다고 해서 우리 무피팀한테 가보라고 했더니 다들 안 간대요. 거기가 동네가 안 좋다고. 예. 그래? 그럼 내가 가보지 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부동산에서 시세를 감정가가 1억 6천인데 예. 1억 3천밖에 안 간대요. 예. 그래서 1억 3천밖에 안 간대 최저가가 얼마냐면 1억 1,600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뭐 최저가였어야 별 이득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뒤에 아파트가 몇 동이 있는데 그 물어봤어요. 얼마나 하냐. 이 빌라가 25평짜리였거든요. 전용 면적. 아파트 20, 33평이랑 예. 똑같은 크기거든요. 예, 예. 부동산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실이 넓어가지고 운동장만 하대요. 예. 근데 시세가 1억 3천밖에 안 간다.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아파트가 예. 아 33평, 32평형인데 아 2억 3, 4천에 거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거 팔아 이거 낙찰 받고 나는 1억 5천에 팔아먹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 근데 부동산에서 1억 3천밖에 안 받는데 안 간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1억 5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 뭐 뒤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런 테라스 있고 요런 거 2009년도이니까 지어진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거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명도 되고 팔리나 안 팔리나 내가 우리 팀원들한테 가서 이거 내가 낙찰받고 1억 5천에 팔 건데 예. 팔리나 안 팔리나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예. 10명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7등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빌라는 시세 알아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정확하게 시세를 알 때까지 부동산을 세 군데, 네 군데까지 가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데를 부동산을 갔더니 8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또 한 군데 부동산을 갔더니 1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일들은 빌라 시세 조사하면 자주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군데 더 가보죠. 예. 근데 거기 갔는데도 8천을 얘기하면 이게 8천이 맞을까? 내가 네. 볼 때는 좀 그런데 또 한 군데 가봐야 되죠.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한 군데 더 가서 9천 얘기를 하면 네. 아 9천 정도가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가격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두 군데 정도 갔는데 가격이 같은 가격을 얘기하면 네. 그 시세가 맞으니까 더 이상 안 가보고요. 또 두 군데가 너무 차이가 나면 네.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인데 예. 부동산에 가서 9천만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9천을 생각하고 입찰을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돼요.
예.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지 입찰가도 산정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예. 1500 정도 남자고 들어가거든요.
아 전세가에서요?
아니죠. 아니요. 매매가에서. 아, 시세에서 네. 1500 정도 낮춰서 입찰을 하면 네. 제세 공과금 뭐 다 빼고 그래도 돈 천만 원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장 팔지 않아서 유보 수익이지만은 네. 최소 네. 천만 원은 남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아,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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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예. 시세 파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심지어는 뭐 저희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들어가서 예. 대충 빌라 이름들 보면 알거든요.
예, 예, 예.
무슨 무슨 아트 빌라, 무슨 예, 예. 무슨 빌라 이러면 아, 요건 예. 2000년대에 지어진 거. 예. 뭐 요즘 가치는 무슨 무슨 푸른 숲, 뭐뭐 예. 천지샵, 뭐 예. 이게 이상한 이 예. 영어 좀 들어가는 예, 예, 예. 신축이거든요.
예, 영어 좀 들어가요.
예,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대충은 실거래가를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 100% 못 믿죠. 뭐 업계약서, 예. 다운계약서 쓰니까.
특히 신축 빌라는 예. 그게 분양가로 그냥 다 일률적으로 그렇죠. 때려버릴 때 예. 그러니까 절대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되죠. 예.
보통 예. 신축은 감정가가 예. 저기 신축의 그 분양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래 사례가 없으니까 예. 감정평가사가 그 분양가를 갖다가 감정평가를 예.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임장을 꼭 가보시라는 게, 임장 가셔서 정확한 시세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황 선생님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이런 때는 무조건 리액션을 잘하는 것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팔자 고칠 거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제가 빌을게요. 이순신 장군이 순신 장군 왈 임장 무태 뭐 이래야지. 아, 예,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아니, 흥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야 더, 네. 더 빠져서 나오게 해야죠. 아, 예, 잠깐만요. 옆에 김동호 사장님께서 이제 구원투수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1, 2, 3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A 부동산한테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에 옆에 붙은 B 부동산 갑니까? 아니면 바로 C로 갑니까? 보통 경우. 아, A, B, C가 붙어 있으면.
싹 붙어 있다.
예.
아, 붙어 있다?
A, B, C 붙어 있는데 A에 갔어요.
네.
다음 B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C로 갑니까?
B를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렸을까요?
아,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요. 나 뜨거워가지고 예, 그냥 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심지어 세 개 붙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동산은 네. 장사가 안 되는 경향까지 있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나 뜨거워가 그걸 안 가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네.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부동산에서도 자기네가 낙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실전을 해봤잖아요.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지.
자기 애들끼리, 야, 누구, 야, 가게 알아보고 다 돌아다니네 있지? 이러면서, 야, 아. 알려주지 마.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드수시고 다녀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말은 뭔가 하면은, 옆에 붙어 있더라도
아, 물론 지금 하신 말씀 맞죠.
예, 옆에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시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옆집에는 가면은 혹시 바로 옆집에서 눈치 보지 않을까 하고 망설여가지고
네. 갈 때 음료수 사가지고 와야
돼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 네. 갈 때 음료수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마 거짓말을 못하거든.
아.
샀으니까.
아니, 진짜 중요한 아.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차마 거짓말이 아니라 묻지도 않는 얘기까지 다 해줘요.
네.
아.
사놨다는 거 그거 그 5,000원짜리 리터백 하나에 그 사람들을 그 돈 아끼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네.
가서 이제 아, 하면 아, 얘기가 틀려져요 진짜.
예, 저런 분이 예. 아직 시집을
대단하시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 그러면은 네. 시세를 파악하는데 보통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세가 그 매매가가 보통 사례가 없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동네마다
예.
동네가 작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가는 그래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
근데 용인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전세는 거의 씨가 말라가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그 용인 수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면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 플러스에서 매매가도 이제 모르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사장들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 많으면은 전세가에다가 플러스에서 얼마 정도를 그 매매가로 산정을 하시는지
제일 좋은 네. 보통은 일반적인 거는
네.
아 뭐 누구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뭐 산정 방식이 틀리겠지만 예전부터
예.
내려오는 툴은
예.
시세에서 70-80%가 전세 시세고
예, 예.
전세 시세를 70% 정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이다.
예, 예.
그러면 거의 70%라면 7천이잖아요.
예, 예.
7천이면 2천에 50이 맞는 시세예요.
아,
보통 50. 계산을 할 때.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거의 뭐 전세나 매매나 뭐 거의 같은 수준이 돼서
예.
전세로 인해서 월세 수익이 다소
예.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를 얼마라고 얘기를 못 해준다라고 그러면
예.
네.
여기 월세 얼마까지 받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전세 매매 시세를 몰라도 월세만 예. 얘기를 해주면
하잖아.
저 나름대로
예.
2000에 50이 가능해?
네.
그럼 뭐 1억 넘기지 뭐 이렇게
아...
제 그거는 이제 매매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낙찰가를 제가 쓰는 낙찰가를 예예. 1억 넘겨도 그럼 수익이 나오겠네 이렇게 예예. 답이 나오죠.
예. 지극히
전세가 정도에서 낙찰을 받으면 아주 잘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거 비춰서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감정평가에 의한 그 공인된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그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장치근 교수님 특기이신 정확한 그 토지 원가하고 건물의 그 연식에 따른 노후도에 의한 그 감정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장사님 말씀하신 거는 전남 분들 사투리로 미국놈 환산시가 그 현재 임대가 얼마냐? 예? 예? 요 자산의 어떤 이 가치가 올라가고 뭐 필요 없고 유동성 현재 유동성을 이 건물이나 이 공간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요걸로 환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역시 월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굉장히 냉엄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건물이 삐걱번쩍 좋아도 월세 적게 나오면 수익 적다 이거예요. 맞죠?
아,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룸이 5평짜리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이게 명동에 있으면 얼마예요?
그렇지.
예? 이게 압구정동에 있으면 얼마냐고요. 심지어는 예. 명동이나 압구정동에는 별로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일 요즘 잘 나간다라는 홍대 쪽에
네.
원룸을 보시게 되면 5평짜리가 네. 보통 감정가가 1억 4, 5천 전세가가 보통 1억 2천 정도 갑니다. 5평짜리가.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서울의 외곽으로 좀 뭐 밀리면
예, 예.
뭐 천에 4, 50. 그게 좀 더 밀려서 인천으로 오면 530이거든요.
예, 예.
그게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오산 쪽이나 내려오면 330이에요.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액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임대가라는 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제주도에 있는 뭐 5평짜리 원룸이 절대로 여기보다 요즘 나쁘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어디 지방이다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임대가가 정해지는 거라서 저는 임대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빠져나올 때를 조금 걱정을 하는 거죠.
출구 전략이지?
근데 그 빠져나오는 것도 이제 그 주변에 공급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네.
저는
충분히 처벌.
예. 네. 저는 솔직하게 그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처음부터 살 때부터 일단은 판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점 되면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할 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죠.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면 모르겠는데 원룸은 현재로서는 일단 네.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임대만 받아먹겠다라고 마음가짐으로 네.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유를 홍대부터 네. 해주셔서 제가
아, 예.
제가 작년에 여기 저 햇살님한테 의논도 드렸던 건데요. 어머니 명의로 93% 작년에 93%는 상당한 거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게 한 그 3룸짜리 빌라였거든요. 연식은 좀 있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수리하니까 근데 명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래 3년 전에 경매를 취득했었을 때 당시 가격보다는 저희들이 싸게 받았지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여튼 결론적으로 명도도 어려웠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 왜 하냐고 했는데 거기가 홍대가 가까운 성산동이다 보니까 한정 매물이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룸 가격이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93%를 썼어도 사실은 1억 3천 초반이었어요.
예.
지상층의 3룸 빌라. 그러니까 제가 잘 선택한 거였죠, 물건을. 근데 우리 일반인,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명도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나 그거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 위치 보고 했거든요, 위치. 그랬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홍대로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죽겠어요.
아,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부동산은 무조건 위치입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은 목에 죽고 목에 살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개인이 만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빌라를, 노후 빌라를 갔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복도가 깨끗하면 내 빌라 우선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근데 그 진입 복도하고 주변이 더러우면 제가 혼자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게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요 빌라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요, 수준이. 근데 경매 때문에 고집 하나만 망가져 있으면 브라보예요. 땡큐입니다. 근데 주변이 정말 그렇게 돼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힘들어요, 그거는. 그건 이제 제 팁인데,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우리 오사카님, 예, 질문 하실 수 있죠? 예. 아유, 이제 안경을 쓰시고.
지금은 아파트나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굉장히 감정가가 높잖아요. 아니, 낙찰가가 높잖아요. 뭐 네. 90%, 100% 넘기는 것도 허다하고 신권에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아직도 그 무피 투자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작년 4월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린 방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워진 부분은 있지만 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MCI, MCG 같은 경우로 1인당 4개까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 80%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대출 구조가 보통 감정가의 80에 80%를 해주니까 90몇 프로씩 쓰게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상 80%가 아니라 아, 70%밖에 대출이 안 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너무 신축이라던가 이런 건 오히려 3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MCI, MCG를 쓰더라도 네. 내 돈 투입이 많고 보증금이 회수가 한 2,100개 안 되니까 아, 무피가 안 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근데 네. 되는 물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한 1억을 안 넘기는 선에서 2천에 뭐 40에서 50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 그러면 무피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그것도 감정가 대비 80% 이하에서 낙찰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감정가가 높은 게 예전에는 안 좋은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감정가가 높아서 70%에서 유찰되는 물건들, 예, 그런 물건들은 오히려 요즘은 낙찰 받으면 90% 대출도 되니까 무피가 되는 건 맞죠.
아,
그래서 낙찰 금액 1억 미만요?
아니, 꼭 감정가 대비입니다. 감정가 대비 얼마. 뭐, 80% 이하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지, 1억이라고 딱 한정지을 수는 없죠.
근데 저는 그 햇살님 무피 투자에 대해서도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저기, 아, 우리 오정사님은 이제 결국은 이제 낙찰을 받아서, 이제 경락 잔금 대출을 이제 활용한 이제 무피 투자입니다. 어, 저도 뭐 그렇게도 이제 해봤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예, 전세를 이용한 무피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 전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전세가 무피투자가 되느냐?
네.
처음에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지금부터 7년 전에 그 신단지에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경상도 말로 이제 저렴한 물건, 흐름 물건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그 처음에 대전에 비례동에 가니까 물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신단지니 괜찮다고
네.
저한테 이제 한번 가보자고 간 거예요.
네.
그 신단지니 딱 가서 이제 여기에 딱 내리니까
네.
프랭카드가 붙여있더라고요. 신단지 주민은 사람도 아니냐.
아, 재개발이요?
아니요. 프랭카드가. 그래서
프랭카드가?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잠깐 해석해드리는데요. 이분은 서울밖에 안 살아보셔서 도시녀의 차도녀인데
예.
그 프랭카드라고 하시니까 재개발 절대 반대 이런 그러니까 현수막에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부동산 쪽에서는 재개발 결사 반대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이랬는데 그 대전 쪽은 좀 유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뭔데요?
잘 들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의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아.
새로 선이 꺼인 확정이 됐는데
네.
신단지는 제외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신단지는 열 받아 가지고 신단지 주민은
네.
주민도 아니냐 시민도 아니냐 이렇게 브랜카드 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아.
왜냐면은, 매번 선거할 때마다 선거는 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정치인들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네.
언젠간 될 거다. 이제 그런
그렇죠.
마인드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보통 신단지의 빌라들이 보통 보면은, 뭐 방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네.
매매가 3천만 원. 3,500만 원. 전세는 2,500에서 3,000만 원. 딱 5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무피 투자네요?
아직 무피는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요? 무피가 아니고
예. 네. 예.
세월의 숙성을 기다리는 거죠.
아,
그럼 500만 원 투자니까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억이라는 돈을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네.
번 돈을. 그리고 나서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500만 되는 것만 찾아달라.
네.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물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갔는 동네가 이제 대전 이제 덕암동이었습니다. 덕암동 사무소에서 이제 그 매도 인감증명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사무사 인감 담당자가 한 서너 번 하더니만 어느새 제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 예, 왜냐면 다른 사람은 매도 인감이 없는데 내만 이제 와서 찾았으니까.
아,
집중투사. 예,
그래서 와. 이제 그분이 도대체 신탄진에 뭐가 있느냐.
응? 네.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이 사람이 집을 집중투사하고 있느냐.
아.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1억 가지고 무려 20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와.
그걸 사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제하고 같이 간 팀들도 이제 사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또 시가 말리면 어떻습니까? 툭 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경과됐어요. 어떻습니까? 전세도 올라갔고 매매가 따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년 후 되니까
네.
매매가 3천, 전세 2,500이
네.
예? 이제 매매가 3,500, 전세 3,000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2년 후가 되고 나서
청득이.
예.
와.
보증금을 이제 인상하니까 그야말로 2년 후부터 나는 룰루랄라.
네.
내 돈 한 푼 안 들고 나는 20채의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작전인 것 같은데.
아니, 작전. 아니, 작전이 아니고 지금 대화체로 해서 그렇지. 요즘에 파워블로그인 청모 씨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곡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 거를
아.
그 디스크립션을 잘 쓰셨는데 사실은 김 사장님도 디스크립션 서술 잘 하시지만 오래전에 실행해 보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예,
우리는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풀이 자라기 전에 싹둑 자라 먹고 씨앗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씨앗을 뿌린 상태에서 좀 자라기를 기다려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굉장한 방법이시고 그게 책을 안 내신 것이 신기할 정도인 겁니다.
아 조만간 네. 나옵니다.
네.
아 나와요? 아 나오십니까? 예. 누가 제일 첫 번째
아니 햇살님은 임대사업과 세금에 관한 그런 책이
아.
이번에 내시게 되죠.
네.
아 지금도 이제 우리 햇살님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네.
방식이 빌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저희 3기에 한 분은 1억에 낙찰받은 거 전세 1억이 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요즘 워낙 전세가 없으니까.
아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서현동 거 낙찰받은 거 있거든요.
네.
분당 서현동 거.
네.
그 2억 2,200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아 인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1,900만에 생겼어요. 그래서 한 2억
아.
4천 정도에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그 특수 경매라 대출이 안 나와서 이자가
네.
7% 정도로 다소 높아요.
아.
매매를 하려고 내놨더니 잘 안 팔려요.
네.
근데 전세를 2억 6천에 놓을 수 있다고 해서
네.
2억 6천에 놨어요.
아.
아니, 돈 건 아니고, 매물이 하나도 없대요, 분당에.
네.
그러면 내 빌라 2억 6천에 전세 좀 내달라. 그렇게 내놨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긴 되는데,
네.
그만큼, 저기,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좀 싸게 받지 않으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돼가네요. 제가 혼자 막 하이에나처럼 썩은 상태로 이렇게 살 때, 사관학교도 나오셨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경매에 관련된 사건 명세서를 한 서너 부 정도를 출력을 A4용지에다가 프린트한 다음에 그 동네 사건을 한 20개 정도를 뽑아서 저를 가르쳤던 현직 중개사님한테 가서 채점을 받았었어요. 너 이거 왜 응찰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게 피드백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받았었어요. 이런 물건 받아서 뭐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투자 기법이 그분이 상당히 좀 그 동네에서 정말 잘 나가던 분이신데 전세 투자 기법이었어요. 남들은 전세를 안 놓으려고 하는데 역으로 이분은 전세를 놓는 기법으로 해서 부동산 자기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었는데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제가 오늘 주인공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요 정도 하고요. 우리 저 사무장님이 굉장히 뭐가 안절부절이신 것 같아요. 예, 마이크 붙잡으시고 이제 질문하세요.
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 아까 말씀 저기 듣다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작전이라는 그런 용어들도 있었거든요.
예.
맞아. 왜냐면은 자금력 있으신 분들이 이제 분당이라든지 신도시 같은 그런 구조에서 이제 보통 부동산 시세라는 게 어쨌든 수요와 공급 법칙이 이제 자연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제 조금밖에 없는 나운데에서 물건을 다 사드린다 그러면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김동호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너무 속속 들으는 게 그 신탄진이라는 게 대전 신탄진이라는 게 신탄진 여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 그 이제 시장이 보면 그렇게 크진 않고 예. 또 서울에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또 대전이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는 안 보는데 요즘에는 대전도 경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물건 하나둘씩 싸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막 걸어들이면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뭐 좀 많이 있는 상태라 그러면 공급이 없으니까 가치가 오를 거라는 게 그래서 이제 경매하시는 분 이제 대단지로 이제 강의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면 어느 지역의 목적물을 잡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마포 홍대를 잡겠다 그러면 홍대에다가 10명이 이제 물건 나온 거 쓸고 그 다음에 또 10명이 또 쓸고 그럼 10명이 또 쓸면은 이제 물건이 매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예, 심하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 알게 모르게 작전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새로운 투자 기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예.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부산 쪽 뭐 대구 쪽 투자자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서 무슨 뭐 천지 뭐 뭐라 그러더라? 그
천지 삐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아무튼 그런 뭐 카페에서 예. 광화버스 타고 와서 뭐 일산 뭐 광명 이렇게 해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많이 그 금매물들 싹 쓰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세금을 조금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에 4.1 대책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예, 4.1 대책 뭔가면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옛날에는 미분양된 아파트만 미분양 주택만 양도세를 감면해 줬어요. 5년 동안 상승을. 그런데 2013년 4월 1일에는 뭘 했는가 하면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기존 주택도 감면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은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정부에서 설 카드는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비관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정말 시세가 떨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동산 사는 사람은 양도세 없어. 이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쓰는 거죠. 그만큼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 손들이 다 사겠죠. 그런데
네.
그때 4.1 대책이 그런 거였어요. 기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주택을 사는 사람은 양도세를 5년간 일단 100%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나온가 하면은 대대 큰 손들이 사실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왕이면 그 동네에 가가지고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 것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4.1 대책이니까 자기는 사고 나서 5년 동안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무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한 뭐 부산에서 한미천 잡은 사람, 대구에서 한미천 잡은 분들이 많이 샀습니다. 실제로는.
맞습니다.
2013년도에 7월 만났어요.
예.
저도 사실은 2013년 12월 달에 동탄에 여러분 동탄이 전국에서 가장 전세가 여기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24평이. 그러니까 1억 9천 하는데 전세 1억 8천이에요. 그걸 저는 샀습니다. 천만 원 주고.
와.
그런데 그것도 무려 4.1 대책이 되니까 양도세 5년 동안 한 푼도 안 무는 걸로.
굉장한 대책이었어요.
사실은 많이 안 산 이유가 뭔가면요. 이제 서동탄, 동동탄 하면서 동탄이 새로 이제 신도시가 다시 들어서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물량이 생기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래 전세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 있으니까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샀는 건데 옛날에도 샀어요 제가. 그런데 든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채 샀는데 여하튼 그분들이 지금 2013년도에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서 이제 2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아마 그분들은 다 지금은 부피 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역시 이게 자본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예. 계속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하고 저같이 이제 굉장히 돈 없고 쫄쫄 굶었던 사람은 그 혜택을 어떤 걸로 받았냐면 낙찰 받은 집을 가서 명도 대상자 채무자한테 요거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당신 이 집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그거 받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싸대기 맞는 일이죠.
두 개 100만 원 주고
명도비 주고 해야죠. 더 많이 주고.
네, 아 제가 아는 분도 되게 명도 잘하고 하는 나이 어린 여자분이 계신데 1주택이 확인서 이걸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세입자가 너무 화를 내서
그러니까 당근까지 네. 찍을 넣어야 되는데 당근을 네. 안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진짜 힘들었었고 저도 그 길에서 그것 때문에 좀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상당히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러지 않을 텐데 진짜 그 책에서 나오셨던 말씀 같은 것이 틀린 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스킬이나 현장에서 내가 임하는 태도나 내가 받아들인 게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 아, 나 왜 저때 저랬지 이런 생각을 진짜 솔직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밀도나 스키마가 좀 더 세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또 뭐 재밌는 질문 좀 하세요. 우리 황 사장님 너무 딱딱하게 계셨는데 한번.
전 재밌는 질문이 아니고 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게 감시 받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동기가 지금 일부 이제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이제 모든 동향들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그래서 돈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이제 월세 혁명을 쓰신 저자님이나 아니면 혹시 김동호 사장님께서 의견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쪽이니까 그래서 좀 듣고 싶어졌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많이 언론이 해자되고 있는 거 그러면 그런 현상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IMF가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본 짱난다. 20년 일본과 똑같다. 이런 것들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책이 세워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최경환 부총리님께서 임금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디프레션 나가지고 일본 짱나면 큰일 난다는 어떤 그런 위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지금 일본 짝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막 언론이 막 퍼지기 때문에 오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네. 올 수 있습니다. 자, 리만 브로드 사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이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간만에.
근데 만약에 리만 브로드 사태가 우리 예측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파생금융 상품을 계속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터진다라는 걸 누구나 했었으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있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옛날에 제가 주식 업무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 제가 저도 한 천억을 움직였습니다. 한때는. 아~ 그때 쓰는 문자가 뭔가 하면은 기다리는 반등은 오지 않는다. 예? 또 이미 알려진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오히려 반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에서 팍 하면 야 큰일 나겠지. 아닙니다. 언론은 오히려 그때를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IMF 터지고 나서 부동산이 한때는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양도세 100% 감면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타워팰리스 저런데 지금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는 거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0% 감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팔면요 양도세 거의 제로입니다. 예, 지금 제가 2003년부터 이제 경매를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 그분 이름을 하면 안 되겠지만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많이 했어요. 그 근거를 뭘 담았는가 하면은 일본 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이 안 된다 걔가 저 사실 부동산 안 샀어요. 그 지금 그분 이름만 나오면 이가 갈리는 겁니다.
예. 못 사셔서.
예. 그분 말을 좀 천천히 믿어.
제일 좋을 텐데.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절대 저는 걱정하지 마라. 예. 오히려 기회다. 이래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조금 알량한 지식으로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금이 떨어져나갈 것이다. 지금 네. 이래가지고 또 부동산 안 사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기곰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때부터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하신 분이 있어요.
네, 부동산 비타민.
그분이 그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요새 부동산 경매의 핫한 인물인 우리 최원리님께서도 그 강의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조목조목 이야기 다 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뭐 20년 짝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디프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거 다 그 해명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괜찮다. 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두 가지 있잖아요. 우리 IMF 터진 거, 리만 터진 거 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하시는 걸 보자고 그건 이거는 어쨌든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냥 제가 그래 책에다 쓴 거는 사실 누구나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전세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역전세고 잘못하다가 집이 한 채라고 그러면 역전세된 금액만큼을 내가 주면 좋지만 그게 집수가 20채, 50채 뭐 이런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파산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월세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모든 리스크에서 헷지가 될 수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워낙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2000에 50 받던 건 2000에 30, 45, 40 이렇게 떨어지지 2000에 50 받던 건 2000에 30, 20 받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근데 기다리는 동안도 월세는 들어오니까 예, 예. 버틸 수 있고 실질적으로 IMF 끝났을 때 가장 먼저 급등한 게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은 부동산도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전세 투자한 사람들은 못 견디고 팔아요. 네. 결국은. 야. 근데 월세 투자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난 그래서 전세부터 월세 투자가 워낙 좋다라고 보는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전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도봉구 창동에 7,781%의 낙찰받은 11평짜리 방 두 개. 지금 그게 한 달에 30만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원금 다 회수한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인천에 전용이 9평이 안 되는데 대지권이 8평인 2층 빌라를 그 4천만원 정도에 받아왔는데 뭐 보증금 600이 한 달 24만 원 정도 나오니까 지금 한 2년 지났더니 그냥 완전히 다 빠져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저 계산도 안고 있거든요. 너무 세입자한테 감사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전세였다면 지금 전세 기간이 만기 돼가지고 뭐 어떤 새로운 임차인을 만날 시기가 왔었겠죠. 그럼 좀 저도 좀 그 입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월세이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좀 월세를 그렇게 맞출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김 사장님.
예, 작년에 우리가 임대차 선진화가 발표났는데 그게 결국은 뭔가 이겁니다. 집을 사든지 월세로 가든지 해라. 이제 전세는 없다는 그 제도예요. 그 지금 요즘 집값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사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월세 수준이 아직 굉장히 낮답니다. 뉴욕이나 파리 이런 대도시에 보면은 그 월세 수준이 뭔가 하면은
네.
봉급 생활제 봉급의 3분의 1이 월세로 들어간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세가 그렇게 유망하면 유망했지 불리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기도 좀 어렵는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정말로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유포시키지 말고 그냥 네. 집에서 이불도 쓰고.
하나 제가 이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막 해서 막 붐이 일어날 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안 가는 뒤안길에 꽃밭이 있다고.
그렇죠.
예.
예예 맞습니다.
이런 상승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싸게 낙찰을 받아야 무피가 되고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매를 또 접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간단한 유치권 하나만 붙어도 20명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10명으로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단돈 500이라도 낙찰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되죠.
예, 약간 과일은 과일인 것 같아요. 과일인 것 같고 또 되돌아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뉴욕 저 변두리에서 월세 한번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당시 제가 거기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월세를 계약한 것이 그 당시 한화로 60만 원에 3개월 보증금 그러니까 638, 180만 원을 내면 60만 원은 보증금이고요. 60만 원이 저 월세 선물로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60만 원이 그 중개사 수수료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60만 원인데 그때 제가 한화로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뉴욕의 실정이었어요. 그것도 맨하탄도 아니고 솔직히 좀 떨어져 있는 그 약간 뉴욕 주 쪽으로 갔던 건데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 월세가 아직은 혹독하진 않은데 워낙 요게 충격이 심하니까 정부에서도 참 다 같은 국민인데 또 너무 서민을 갖다가 막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서 그런데 월세가 많이 선진화 안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 책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만 원이라도 월세를 만들어 놓으시면
네.
10년이 지나면 200만 원의 월세가 300, 40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면 갈수록 월세는 올라가고 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빠지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선진국에 들어간 데는 거의 다 1% 금리거든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2.85, 제일 싼 게 2.85잖아요. 이 금리도 나중에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월세는 높아지고 네. 금리는 낮아지니까 네. 지금 다만 100만 원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200이 될지 150이 될지 250이 될지 그건 몰라요.
네.
꼭 그래서 임대 사업을 꼭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군다나 그 제가 정확한 그 통계 수치를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본 것 중에는 저희 나라는 특성이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임대 주택의 96% 정도가 민간이랍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주도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입자도 좋고 저희들도 세 내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다 금리 드리는 것도 세지 않습니까? 돈을 빌린 세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간을 빌렸던 사람은 또 임대 공간에 대한 세를 주시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 그거를 아마 양지의 것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 이게 토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옷장사님은 지금 임대사업자로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네. 보통 임대사업자라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5년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이 있는데 그게 예전하고 좀 지금은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과세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근데 지금은 1년만 보유해도 팔리면 일반과세로 6% 밖에 안 내잖아요. 1200만 원 이하에서는.
네.
그리고 취득록세도 예전에는 4.6%였는데 임대사업자한테 싸게 해줬고. 근데 지금 일반이, 주택을 매입하도 1.2% 밖에 안 되잖아요.
네,
세금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임대사업자한테 주던 혜택이 지금은 완전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옆에 햇살님이 그 세금 쪽에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로서 보는 혜택은 아마 종합부동산세 정도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취득일 때는 취득세가 왠지 되는데 우리 경매에는 신규 취득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 딱 듣고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도 지금 최근에 한시적으로 약 2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5년간 임무 보유를 따질 때는 사실상은 큰 혜택이 없는 거고, 특히 우리 전성규 소장님은 어지간하면 무조건 하지 마시라고 반대하십니다. 네.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밖에 이득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5년 내에 집값이 오르면, 아까 있잖아요. 오버슈팅 돼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르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 내면 되죠.
아니 근데 내더라도 양도세가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6%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차라리 그거 내더라도 뭐 이런 말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
그럼 삐 해드릴게요.
이게 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사업자를 안 내고 종합소득세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해야죠.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제 하나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탄진 사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사고 나서 2년 후에 동락과 막을 많이 망설여 등록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결국 이 대통령이 있다가 이제 세종시를 원래 반대했는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바람에 실험실가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때 또 대덕구에 과학 비즈 벨트가 만들었어요.
대덕단지.
그래서 신단지는 주택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못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5년을 기다려야 돼서?
그때... 만약 팔면 되는데 이제 행사세를 받으니까.
아.
예, 그래서
징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결국은 때가 될 때 못 팔다 보니까 지금은 팔락하면은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죠. 그때 시세보다도 못하고. 모든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때가 있는.
때가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막 달라들면 그때 한 주씩 주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팔기 힘든 거예요. 요즘 팔락하면요. 니 몰린 거 다 하고, 응? 탁 피하고 해야 되니까 때가 있을 때 못 파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하신다면은 지금은 굳이 종합부동산 말고는 혜택이 없으니까 현재는 큰 메리트가 없다.
아까 전에 신규 취득이라 그랬는데 신규라는 게 처음에
미분양
일경험한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예.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더 있는데 혹시 그 건강보험료가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요율 자체가 뭐 그냥 과다하게는 한도가 없다 이런 얘기들 시중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까지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시는 게?
취직해야죠.
아 그렇구나.
박사님 취직하셨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 팟캐스트 단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 묵음 처리해야 되냐 내 그 부분. 네.
아니 저는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직을 어떻게 해서든 저도 의료보험료 때문에 저도 직장을 안 가지면 의료보험이 한 30-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가장이니까 당연히 직장을 가져야죠.
저도 아, 그렇게 직장. 저도 그렇게 내봤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라에서도 이제 건강보험료 이제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까?
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어쨌든 그런 움직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예, 그 뭐 거론돼서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그 질문 자체가 좀 의도가 삐딱해.
제가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시청자들이 궁금하시는 걸 정확하게 찝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답 다 알려드릴 수 없고요.
네.
오프 더 레코드 상태를 지금 다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됐고 자 맺은 말씀으로서
뭐 따로 뭐 아, 예, 예.
예, 안내 방송 하세요. 예,
이 뭐 시간 관계상 이 이상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야생화 신촌 토지비즈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토요일 날 28일 날 강의를 합니다. 야생화
이번 달 28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지금 거의 마감이 다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빈자리에 있는지 한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얼굴 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박수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워낙 패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씩 인사말이라도 하고서 맺겠습니다. 우선 오사카님, 예, 일본에서 오셨죠?
예. 월세 혁명이라는 단어가 진짜 저희 같은 또 나이에는 너무나게 감사하고 이게 진짜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알고 가서 저도 이제 내일부터 월세를 향하여 달려보겠습니다.
다가고 명도를 축하드립니다. 자, 사무장님.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뭐 궁금했던 것들도 많았는데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찬찬히 책을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들도 많이 습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냥.
예, 황 사장님.
예, 월세 혁명이라는 책이 그 지금 우리 임대료라든지 부피 투자에 그 정식 바이블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나라 앨리스님.
아, 네. 아, 너무 아쉬운 시간이어가지고요. 질문은 이따가 오프 더 레코드에서 더 하겠습니다.
예, 저 진행자 신방이었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먼 길도 오셨고 패널 분들도 사실은 다 강의 한 번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패널로 이렇게 예, 귀한 두 시간을 희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행자 황지님 놀라지 마세요. 진행자님이세요.
아니, 월세혁명 근데 이거 칠레 지금 누가 지으신 거예요?
아, 장명을
제가 지었죠.
아, 아니 왜냐면은 제가 수업 몇 군데 들어갔더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제목이 잘 돼야 책이 잘 된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길게 막 20대 월급 통장 뭐 이런 식으로 아. 막 하는데 이건 정말 딱 네 글자인데 딱 들어와서 제가 볼 때 진짜 대박 네, 터질 그러니까 것 같고요.
학원에서 이제 책 공모를 했는데 누가 1억 혁명이라고
오,
댓글을 달아.
1억 혁명.
그래서 1억이란 돈이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월세 혁명이라고 쉽게 된 거죠.
정말 그 블로그 사이에서도 인기인데 정말 대박 나실 것 같고 책 읽고 많이 공부해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반가웠고요. 우리 또 동학도사 우리 박 사무장님 연속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질문하시고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2부 녹음까지 마치겠습니다. 옷장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하신 분들은 궁금한 거는 질문을 받을 만한 길이 없기 때문에 월세혁명 한 권씩 꼭 구입하셔서 그 야생화 카페에서 강의하시는 그 장소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청취해 주셨던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